예, 좀 키가 맞습니까? 예. 제가 좀 장애자입니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항상 그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게 그 신경이 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소개해 준 대로 저는 박준범 선교사입니다. 그 2007년도에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안식월로 몇 달을 안식월을 가졌을 때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달 반 정도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쉬고 같이 교제했던 시간을 지나서 2015년도 몇 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 선교지가 중동 예멘에서 있었던 선교사였는데 2012년도에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인 인터서브에서 인터서브 코리아의 이제 국제 한국 본부 대표 사역을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장당이 선교사를 다 합쳐서 한 38개국에 파송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제가 하는 사역은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인사, 행정, 또 이 재정, 또 멤버 케어, 그 선교사님들 필드에서 또 이렇게 케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신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다음에 그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다음에 이렇게 배치하고, 또 그분들을 다시 멤버 케어하고 하는 이제 굉장히 멀티타스크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정신이 없지만. 제가 기쁘게 이제 이 게인즈빌 방문하게 된 것은 좀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뵙기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이번에 졸업하기 때문에 졸업식을 좀 참석하고 싶어서 원차에 또 이렇게 서미서 목사님이 초청으로 오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두 번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제 제가 두 번의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또 선교에 대해서 나눌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니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시간은 복음에 관한 설교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오후에는 아무래도 뭐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제목 보시다시피 복음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과 나에 대해서 the eternal life of God and myself. 이게 이제 오늘 오리지널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The Mission of God and Me.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되 내용을 필기하기보다는 그냥 성경 구절,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을 메모를 해서 집에 가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본문을 좀 보시면서 다시 리스터디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선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것이 성경 진리와 우리의 신앙의 실체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연구하면서 군더더기는 털어버리고 가장 그 시급하게 혹은 가장 중요하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한 가지만 잡고 가라라고 하는 심령으로 저희들은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목회자들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쫙 펴가지고 창세기부터 뭐 세오라 내오라 하고 1장부터 2장 50장까지 해서 뭐 50주를 걸릴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자면 뭐 수년간을 설교의 리소스로 잡을 수 있지만 선교사들은 언제 어디서 몇 번 나누고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고 내가 그 현장을 잊지 못하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딱 한 주제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는 이 시급성이 항상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 털어버리고 오늘 꼭 드려야 될 말씀, 제가 오늘 한번 딱 방문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 이것을 오늘 제가 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심령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긴급성과 이 긴급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뭔가 우리가 이제 그 뭘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아주 그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라고 했는데 이 태초가 어디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좀 규명을 해 들어가 봅시다. 이 태초가 어디입니까? 예? 태초가 언제죠?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입니까? 예? 요한복음의 태초 그 태초가 어디죠? 예, 그렇죠. 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가 아주 뭐 뒤에서 아주 그 아주 숨어 있는 데서 지금 뽑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장 1절의 간판을 열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다라고 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의 태초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태초가 아니고 어디의 태초죠? 어디의 태초입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태초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world. 그 at the time of creation. 그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그 태초를 우리가 태초라고 표현도 하지만 세상의 출발점의 그 태초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태초는 before the time of the creation. Genesis chapter 1 verse 1.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 이 세상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천지 창조의 그 태초에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태초 그 시간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상태 예,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 선제적 태초 이렇게 그 태초에 이전에 있었던 그 선제적 태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무식하게, 무식하단 말은 좀 과한 편이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전개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창조 안에 인간이 창조되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죄에 빠지고 인류도 죄에 빠지게 됐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기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셔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be saved 구원을 받고 we will get the eternal life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신앙의 요체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맞는 이야기지만 아주 평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는 이 세상이 창조했던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before the creation 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십니까? 그 생명이 뭐죠? 방금 내가 말했던 대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개념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무엇인지의 그 실체를 실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혹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두 가지의 것이 영원히 존재하고 항상 있는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두 개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히 갈 거고 영원히 존재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지식에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에서부터 있었고 영원에서부터 왔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아담 시대부터 우리 세상에게 존재하는 주어지는 이 아젠다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은 영원에서부터 있었고 영원에서부터 왔고 영원에게까지 있을 그 생명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고작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창세기 1장 1절의 생명이 그 과정 가운데 편입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서 얻게 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그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히 있으면서 항상 있을 것은 즉 이 만물에 속하지 않으냐는 것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 주의 말씀을 만물 위에 두셨나이다. 만물 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위, 만물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항상성과 영원성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체를 그렇게 규명하고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그 말씀이 창조를 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상성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인데 푸른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항상성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하기를 항상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절급한 문제이지 이게 큐티를 하냐 못하냐 말씀으로 뭐 먹어라 마셔라, 못 먹겠다, 다 먹었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건 우리 존재와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펀더멘탈에다가 우리 뭔가 플러그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꽃과 시드는 나무와 인간과 이 세상의 조건이나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으면서 앞으로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내가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성경 본문에서 반복해서 치환해서 사용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같고 말씀이 생명 같은 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생명 이러한 뉘앙스로 사도 바울은 말씀과 생명을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고작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인식의 체계가 완성된 다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해가지고 믿고 난 다음에 아 저분이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내가 그게 충분히 동의하고 내가 보니까 나도 굉장히 내가 봐서 뭐 이렇게 의인은 아니고 나도 죄를 짓는구나 해서 동의해가지고 그분을 믿게 됨으로써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러한 찌질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고의 출발점과 그 스코프와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의 협소하게 있는지 가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손에 잡히십니까? 손에는 잡히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태초 이전의 선제적 태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손에 잡기가 극히 힘들지만 손에 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명쾌하게 우리의 본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갔다. 아, 주님 그 말씀 성경에서 안 하셨잖아요.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할 말이 있지만 곳곳에 요한일서, 요한복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몇몇 장에서는 태초에 너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내가 존재했던 그 옛날 옛날 그때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생활을 지금처럼 아주 정말 재미없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에 대한 이해 때문에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요한일서 그 2장 1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있는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태초는 또 어떤 태초냐면요. 동일하게 그 정말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선제적 태초를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너희가 아르케에서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에서도 이 태초부터는 바로 이 선제적 태초인 아르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선제적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아르케 태초 전에 있었던 태초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비밀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이죠.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는 만물위에 계시고 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존재적 인식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째, 위 혹은 하늘 위라고 표현되는 그곳과 다음에 땅 아래로 표현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다고요? 위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신 그분, 만물 위에로부터 오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니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시냐면 이게 그 공중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스카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창공으로부터 오셨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본래 본질과 근원되는 그곳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근본과 본질로부터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오셨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그 태초에 이 아르케에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던 그것으로부터 오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32절에 그 예수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보고 들었던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시작된 이 만물의 시간과 창조의 이 세상이 있기 존재할 때부터 보고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언제부터죠? 예, 그 선제적 태초 때. 그 예수 아들이 아버지와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선제적 아르케 상태로부터 존재했던 그때 보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었고 나누었던 그때부터 보고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보고 증거하신다고 그랬고요. 그것을 인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일서, 자,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하는 것은 이 아르케에 있었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고 들은 것, 그 아들과 성령과 성부께서 함께 계셨던 그 상태에서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그 아르케에 있었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언제 있으셨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죠? 언제죠? 그 에덴에 이미 창세기, 이 창세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태초에 아르케부터 계셨던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다가, 이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는 뭐죠? 존재로서 함께 영원히 서로 친밀하게 완전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교제를 나누셨던 그 아버지, 완전한 사랑 안에 있었던 그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손으로 보고, 아니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역사적 예수가 우리에게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여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출발한 아예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 나도 지으셨어, 내가 죄에 빠져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구원받게 되라고 하는 이 정말로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된 이 값싼 기독교의 이 값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너무 이게 이 파편적으로 너무 절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클릭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단히 불편하게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이 생명에 관한 이 정체를 맛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어떻게 그분이 성육신 되어 있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되었는지 또 그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리얼라이징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새로움의 피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관주 보시면 사람이 거듭난다 그 표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관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난다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했는데 니고데모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께서 너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똑같은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바로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셨는데 우리의 거듭남도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의미의 성격을 이 개인 한 사람의 성도의 회심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실제로부터 위로부터 나오셨는지 아니면 그 정말로 땅의 차원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그 위는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근본과 본질인 그 아르케, 이 태초적 존재와 방식 안에서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서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아, 내가 과거에 나는 술도 먹고 나는 예수 안 믿었을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세속적인 가치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새로운 이 퍼스펙티브와 세계관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완전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그 방식의 존재 안에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되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뉴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정말로 그 예수님이 비거튼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셨잖아요. 와 같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셔야 되는 문제. Before, after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the origin, from the origin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리진은 하나님의 그 태초적 그 아르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입대어서 여러분들이 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기독교의 이 진리와 메시지를 제가 주일학교도 다녔으니까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그 녹음기 추금기 돌려가는 이 녹음기 돌려가는 이 소리를 제가 얼만큼 들었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들었겠죠. 근데 계속 들어도 뭔가 더 있는데 아닌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듣는 것과 같은 느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도 내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 절급함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 계시가 저한테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것보다도 더 심오한 차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제가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복수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이런 말씀들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8장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주 달달달 읽은 것 같지만 이런 본문들이 우리한테 뭔가 비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원론적인 구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난 육신과 이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다.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는 스카이에서 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르케 근본에서부터 나셨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부터 나셨다라는 말씀이고 위로부터 나셨고 하늘로부터 나셨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봐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언이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에, 태초에, 아르케에 있었던 그 영혼에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우리의 이 신앙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늘상 반복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가 얼마만큼 어찌 보면 모순돼 있고 우리가 결코 한 번 더 성경 안에서 이 계시들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한 번 그 선제적 태초 안으로 정말 아르케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성경은 수두룩하게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불편한 진실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오셨던 생명은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지컬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르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있었던 첫 번째 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르케, 정말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큰 일 하나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은 뭐 아담 창조 이후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 아르케 태초에 있었던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이 영생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이 영생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 하나님 어떤 생명이 없는 무기체였느냐 혹은 생명이 없는 어떤 생명이 결핍된 존재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왜냐하면 선제적 창조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주체이시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까지 같이 나누시면서 존재해 계셨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이 그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그 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독생하신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제적 태초에 있었던 그 방식으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것이 독생하신 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비거튼 된 자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준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태초에 있었던 이 큰 사건은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 이전에 태초이니 아르케 영원부터 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이 아까 요한 1장 1절에서 말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전개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독생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르케에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안에서 존재하셨습니다.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둘째로 이 천재적 태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창세 전에 태초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소망, eternal life,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이 왔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인류를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이 태초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성교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교라는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는다 혹은 너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성교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르케의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면서 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정말로 이 우리의 모든 이 성경의 계시의 완전한 스펙트럼 안에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정말 이 태초에 그는 아르케로부터 출발된 그 하나님의 선교.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이고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근간이고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드러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르케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손으로 보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감지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해 가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사귐에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귐은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던 그 사귐이었고 우리가 그 누림, 그 사귐의 누림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그 대단한 깊이 있는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아르케의 존재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고 존재하셨던 그 완전한 친밀함과 완전한 존재의 방식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사모해야 될 그 생명과 그 사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사귐과 비밀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그 사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고 그걸 뭐 우리가 fellowship with God이라고 했습니다.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열고 아침에 뭐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something. He visited me. 그분이 나를 뭐 이렇게 방문하시고, 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감지하고 스피리추얼 센스가 있고 하면서, 아, 내가 something warming by the spirituality. 내가 뭐 하나님의 뭔가 성령께서 뭔가 나한테 있는 것 같고, 아, peaceful하고 하면서, 아, 뭐 내 기분이 조금 좀 charged, 뭔가 이렇게 charged된 느낌의 그것이 누림이고 사귐이냐고요? 오마리, 오마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파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절단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그 존재의 연합함이죠. 그렇죠? 아들과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지금 이 시간도 1초 1각도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죠? 그 존재와 같은 존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림과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 바디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삼위일체적 그 교통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fellowship with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교제하는 그 방식의 그 교제, 그 퀄리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신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완전한 의지함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을 하나의 키워드로 페리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건 상호 교통하심 이 뜻입니다. 페리클레시스. 그 이 상호 교통하심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제 설교 노트가 방 앞뒤로 카피가 돼가지고 제가 앞뒤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안의 내재적인 연합과 그 역동성이 이 페리클레시스에 이것은 8세기에 그 미상인 저자에 의해서 이 밝혀낸 그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입니다. 상호 교통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전체로 스며들어 있어 친밀하고 영원한 사랑으로서 삼위일체 안에 다른 위격에 의해 한 위격 속으로 상호의 침투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되어진다. 그래서 그 페리 페네트레이션, 서로 간에 침투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간에 침투해서 인격 안으로 완전히 연합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호 교통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 새 위격은 신적인 생명의 역동적인 순환 속에서 새 위격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 연합을 형성한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위해 친밀하게 관계하시고 서로 안에서 존재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은 다른 위격들의 영원한 임재 안에 존재하신다. 더 나아가 이 상호 교통의 교제 안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없이 결코 존재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성자와 성령이 없는 성부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부가 없는 성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시면서 완전히 서로 교통하시고 침투에 들어가시면서 사랑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서로 어찐다고요? 의지하고 의지라는 표현은 신학자에 따라서 interdependent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꺼려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냥 과감히 쓰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그냥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interdependent 하고 서로 투명하게 완전히 서로를 소통하고 intertransparent 하고 인터 러빙 이치 아더 이 서로 삼위가 서로 간에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인터 sacrificing himself 그러니까 서로 아버지가 자신을 희생해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복종으로 사랑해 버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아들을 주신 것은 아버지의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순종했던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에게 완전한 복종의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그 사랑의 그러니까 셀피시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sacrificing 해버리는 희생해서 주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끊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서로 의존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서로 즐거워하시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삼위일체 그 존재가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아르케 태초에서부터 있었고 그 존재 양식이 뭐였다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짝깍짝깍짝깍 창세기 1장 1절에 시계가 하나 놓이면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하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 그 시공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담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나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저 강 건너 뭐 생명줄 던지라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모르면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여러분부터 건져야 돼요. 선교의 대상은 항상 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제 가지고 먼저 깨닫는 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제 보내셨구나 이걸 늘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보니까 가장 선교가 안 되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나가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믿었던 게 협계비였구나. 정말 교리적이었고 교단적이었고 굉장히 매뉴얼적이었고 굉장히 텍스트적이었다.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없구나.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녹음기 돌아가는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게 해야지 하고 선교지 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떤 분은 뭐 5년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 30년 이렇게 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계시가 계속 열려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을 다 아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영원히 열려져 있는 열려진 창문입니다.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와 지식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 깊도다 그분의 계시와 지식에 심오하고 부요함이여 하고 바울은 이 요한복음 로마서 11장에서 자신의 이 그 어서덕시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자신이 완전히 굴복하고 그 깊고 부요함에 자신이 완전히 그냥 창문을 열고 요한복음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러분 과정 가운데서요 뭐 성장의 이슈도 있고 뭐 그러면 내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뭐 이렇게 실제로 실천해야 되느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막 이제 뭐라 할까 구체적인 필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겁니다. 먼저 성도들이요 항상 오늘의 정말로 오늘의 니고데모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또 내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항상 에브리데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필경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진리는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붙잡으면서 이해해 가야 될 그 폭과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다다랐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뭐 간략하게 그냥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아젠다로 그냥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be saved 해서 뭔가 우리가 eternal life로 앞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형의 생명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존재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왔는데 주님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다 혹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just I am 그냥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I am who I am. 왜요? From eternal로 to eternal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죠? 본인의 그 존재 속성상 그러시는 거죠. 주님 마지막 때도 그냥 I am who I am이죠. 그래서 이 영혼부터 그러니까 출발한 영혼부터 출발한 영혼이란 말 이상하지만 그 영혼부터 마지막 우리가 그 가게 될 그 영혼은 이렇게 뭐라고 온통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딱 하자면 예, 이것과 이것이 딱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까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지요? 아니죠? 우리가 아담처럼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입니까? 어디까지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 영원한 생명이죠. 예,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자 무병, 무고통, 샬롬이 있는 에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위로부터 나는 그 위, 하늘로부터 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사귐 안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에덴에 머무르실래요? 네,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 믿고 완전한 샬롬과 완전한 뭐 이렇게 뭐 controlling the pain or 뭐 sorrow 이런 것 해서 그래요. 아담의 상태로 여러분들 다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넉넉하게 eternal life로 들어가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회복이에요?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아닙니다. 복음을요 굉장히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체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음기틀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것들을요 생산적으로 다 파괴하세요. 이게 무엇이었지?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들었던 이게 복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어떠한 그 전제들이 오히려 훨씬 더 우리를 더 성도답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금 나이가 돼도 계속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살 때 배웠고 알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지금 30살, 40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뭐 이것을 제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의 창문을 열어주시면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고? 그 질문이 오신다고요? 어떻게 살고? 천만의 말씀,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내가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나요? 주님, 제가 성도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완전한 풀 언더스탠딩을 하고 제가 성도로서 하루 살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내일 죽어도 좋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fellowship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 그 퀄리티와 그 퀀티티와 그 깊이와 넓이 안에 제가 조금이라도 테스팅 해보고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안에 큐티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시는 것은 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글쎄요 나이 먹은 교회 혹은 나이 먹은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고 완전한 데 더 이르게 하죠? 그건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한 개인 목사님의 설교에 뭐 바운더리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가 나가는 작업입니다. 영원한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일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아, 영원한 생명. 아직도 내 안에 잡히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하지만 정말로 내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게 하나님의 존재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이 그 시계가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그것이 나의 리얼리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오리진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키워드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투두, 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큐티하고 적용 잘하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뭔가 조금 다른 의미의 적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적용. 성경을 보되 성경을 내가 왜 봐야 되냐라고 하는 이 절박성은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나 이런 계시에서부터 더 내가 갈급해지면 성경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 프랜차이징 하면서 이슬람한테도 가서 자, 이거 this is our brand of Christianity. 이게 우리가 기독교 브랜드야. 너희들도 믿으라고 이 브랜드 스티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생명.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엎어져 죽더라도 이 생명 안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완전한 샬롬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땅 혹은 우리가 돌파하기 어려운 땅에 가서도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선교의 메시지, 이 지상 교회의 선교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 구원받는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더 깊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땅에 있는 존재다. 너희들도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있었던 계시고 존재하고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새로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인가요? 5장인가요? 이런 표현들이요. 지금은 이게 그냥 뭐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어떤 사람이 기독교,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존재적인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준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어디까지 연결되죠? 저 아르케,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아버지, 아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파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요 성경을 늘 다시 보십시오. 다시 봐서 아직 여러분들한테 열리지 않는 성경의 진리에 계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God is mission. 하나님이 선교대요. God is mission itself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교 그 자체이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the mission is belong to God. 그 성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뭐 또 하나님 성교의 주인은 뭐 하나님이시다. 성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더 깊어져서요. 하나님이 성교 그 자체이다라고 God is mission itself 했는데 요즘 itself도 띄어버립니다. 왜 띄죠? 하나님은 성교 그 자체이다라고 할 때는 성교와 하나님을 별개의 두 주체로 보고 그냥 이퀄라이즈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교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명제 앞에 하나님이 성교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큰 명제죠. 그렇죠? 진리죠?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포괄적인 이 그 형용사의 개념 명사에 하나님이 피트하게 되려면 이퀄라이즈 되려면 그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사랑은 맞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의 왜곡된 사랑이 아닌 것들이 사랑처럼 우리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선교이시다는 게 맞고 선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많은 것들이 이 기독교의 소위 선교고 전도고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과 근본 안으로 다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철저하게 from God, 하나님 of God, the love of God, love from God, love by God. 이게 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이십니다. 와, 어디서부터 선교하셨죠? 주님은 그 아르케에 계셨던 그 존재 하나님이 그냥 선교이십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셨으며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이 성자 삼위가 함께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 뭘 했다고요? 사랑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을 보내시는 이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게 우리가 뭐 객체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존재이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태초에 전부터 아신 바 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21세기의 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으시면서 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날마다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 이유도 여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지시와 계시와 지혜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죄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게으름의 죄를 멈추지 아니하고 멈추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중심 안에 있는 이 강렬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현지에 처해져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선교의 대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 거스림과 또 이 쓴뿌리와 또 이 우매함과 이 교만들을 주님께서 작업해 주시고 주님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을 이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니고데모와 같은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가 어디입니까? 라고는 이 질문을 갖고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갖고 사는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 안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겐즈빌 교회 이러한 것들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고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